안녕하세요.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전문 팟캐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 제58번째 샷 시작합니다. 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겠지요? 네, 이제 한국이 본격적인 골프 시즌인 것 같은데요. 이 캘리포니아도 골프 시즌이긴 하지만 최근 한 2주 전에 굉장히 더웠었다고 했었잖아요. 이번 주도 굉장히 더워서 지금 오늘도 낮 기온이 최고 38도까지 올라갑니다. 아까 점심 먹으러 잠깐 나갔다 왔는데 뭐 차에 있는 온도계로는 한 40도까지도 올라가네요.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원래 오늘 오후에 라운드를 하려고 했었어요. 지난주에도 주중에 라운드를 한번 못해서 이번 주에는 해볼까 했었는데 뭐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리고 좀 일이 좀 바쁘기도 하고 해서 이번 주에도 라운드를 못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뭐 그래도 다음 주에 좀 한 두 번 정도 라운드를 해볼까 합니다. 뭐 다음 주에는 뭐 이 캘리포니아 마인드골프 원래 회 라운드도 있고 해서 다음 주에는 좀 골프를 오랜만에 좀 쳐볼까 할 예정이고요.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조금은 좀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뭐 치러 갔었어도 뭐 잘 쳤을 겁니다. 뭐 골프를 친다라는 것이 더 큰 행복이기 때문에 아마도 날씨가 더워도 어느 정도는 쳤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지금 이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는 시점은 5월 14일이고요.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대로 마인드 골프 캘리포니아 그 카페 모임, 뭐 모임이 있는데요. 저녁 모임이 있습니다. 라운드 모임은 아니고 저녁을 같이 먹는 모임이 있는데 혹시 이 남부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시는 분 중에 이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5월 16일 금요일 저녁 한 7시 이후부터 모일 예정이니까 위치는 플러튼이고요. 그쪽에 오실 수 있으신 분은 한번 그 어떤 형태로든 연락을 주시면 같이 참가해서 저녁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골프업계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PGA에서는 지난주에 그 제5회 메이저라고 하는 더 플레이어스가 있었죠. 그 마틴 카이머가 이제 우승을 했는데요. 마틴 카이머는 1라운드에 무려 마이너스 9, 그래서 1라운드에 벌써 9언더파를 치면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우승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1, 2라운드에 잘 하다가도 후반 라운드로 가면서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켜봤는데 결국은 그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우승하는 걸 영어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제 1등을 유지해서 물론 이제 4라운드 들어갈 때는 공동 1위였었고요. 어찌되었든 그 1위였었던 상태에서 끝내 연장전 없이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이 PGA 대회에서는 이번 대회가 두 번째 우승인데요. 그 2010년 PGA 챔피언십 메이저 대회죠. 메이저 대회 중에 하나인 그 양용은 선수가 우승했던 2009년이 아마도 양용은이 우승했던 대회였었고 그 다음에 2010년이 PGA 챔피언십에서 마틴 카이머가 우승을 했더라고요. PGA에서는 이제 4년 만에 이제 다시 큰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 더 플레이어스도 제5회 메이저라고 할 정도로 우승 상금이 180만 불이에요. 현재 뭐 한 환율이 1000원 정도 되니까 18억 정도 되는데 환율이 좀 높았었던 그 최경주가 우승했던 그 대회에서 최경주가 2011년인가에 우승했죠. 그 대회 때 환율은 한 20억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큰 대회에 강한 면모를 보이는데 한동안 좀 이 PGA에선 조용했다가 다시 좀 우승을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유러피언 PGA에서 활약을 더 많이 한 이 마틴 카이머는 그 유러피언 PGA인 EPGA에서 더 많은 승을 했습니다. 오늘 이 팟캐스트에서 이 우승한 마틴 카이머에 대한 선수 인물 탐구를 소개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좀 더 마틴 카이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이 마틴 카이머가 우승하는 그 과정을 이제 중계로 직접 봤는데요. 15번 홀에선가 이제 더블 보기를 하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15번 홀까지 그 15번인가 16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17번 홀 전 바로 전 홀에서까지 그 이제 한 세타 차로 2위와 세타 차로 이제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 2위는 그 먼저 경기를 끝낸 짐퓨릭이 경기를 끝내서 12언더파로 그 클럽하우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마틴 카이머가 세타차 15언더파로 이기고 있었는데 그 15번인지 16번인지 그 홀에서 더블 보기를 하면서 한타차까지 이제 내려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17번 홀 TPC 서그레스에서 가장 유명한 아일랜드 파트리 17번 홀에서 그 마틴 카이머가 공을 친 것이 그린에 떨어지긴 했는데 백스핀이 많이 먹으면서 거의 물에 들어갈 뻔한 정도까지 그 프린지라고 하죠. 프린지 또는 칼라 또는 뭐 에이프런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백스핀을 먹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마틴 카이머가 어프로치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지점이 그 산처럼 그 어떤 부분을 언덕을 넘어서 그 다음 언덕 너머에 있는 그 그린 쪽이 이제 낮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보면 약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어프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프로치를 굉장히 잘 붙이려고 이렇게 치려던 것이 이제 그 언덕 위에 공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그 10m 정도 되는 팟펫이 남은 거죠. 그게 이제 보기가 되면은 18번 홀에 그 이미 끝난 짐퓨릭과 동점으로 이제 18번 홀에 이미 써야 됐는데 그 17번 홀에 거의 10m에 가까운 그 내리막 약간 슬라이스 라이였는데 그게 극적으로 퍼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8번 홀을 한타차로 이제 들어갔고 18번 홀에서 뭐 GIR은 못했지만 그 잘 올려서 원펏을 하는 스크램블링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이제 팟펏을 성공하면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극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클럽하우스에서 기다리던 짐피링은 조금 아쉬웠겠죠. 분위기상으로 만약에 17번 홀에 보기 또는 그 이상의 스코어를 냈었으면 분위기상으로 짐퓨릭이 이미 경기를 끝낸 짐퓨릭이 이미 우승을 하거나 연장전 가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이렇게 그 이기고 있던 선수가 그 동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선수가 지는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확률이. 네 어쨌든 뭐 마틴 카이머는 그래서 더더욱 이제 우승이 굉장히 기뻤던 것 같고요. 이번 우승으로 마틴 카이머는 세계 랭킹이 33계단을 상승해서 28위에 올랐습니다. 한때 마틴 카이머는 한때 세계 랭킹 1위에도 잠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8주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다시 이제 세계 랭킹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세르지오 가르시아는 지난해에도 그 타이거 우즈가 우승할 때 챔피언조에서 같이 플레이를 했었는데 올해도 상위 랭킹을 좀 유지했네요. 3위를 했던 그 세르지오 가르시아였는데요. 그 세계 랭킹이 두 계단 상승해서 이제 세계 랭킹 7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세계 랭킹 이야기를 간단히 드리면 타이거 우즈가 여전히 1위이고요. 통산 누적 683주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 아담 스캇이 이번 대회 좀 부진했는데요. 그렇음에도 뭐 그 타이거 우즈가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 포인트 차이를 줄여서 이제는 2위 아담 스캇과 0.1포인트 차이로 이제 거의 다 이제 좁혀졌습니다. 조만간 뭐 타이거 우즈가 계속 대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조만간 이게 뒤집어지겠죠. 그 한국 선수로는 이제 최경주가 마지막 날 7언더파를 치면서 공동 13위까지 올라오는 기염을 토하면서 세계 랭킹을 11계단 상승해서 88위에 지금 랭크되어 있고요. PGA는 이번 주에 HP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이 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이 지난해 그 배상문 선수이고요. 그 키건 브래들리와 같이 이제 접전을 한 끝에 2타 차로 우승한 배상문이 우승한 대회인 HP 바이런 넬슨이 이번 주 PGA 대회로 있습니다. 네, LPGA는 지난주에 대회가 없었고요. 순위 변동은 거의 없고 그 누적 그 포인트들이 좀 있고 하니까 그 가끔씩 이렇게 대회가 없을 때에도 세계 랭킹에는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10위권 내에서는 그 펑샹샹이라고 하기도 하죠. 유소연과 펑샹샹이 자리를 바꾸게 되면서 각각 7위와 8위가 되었습니다. 그 유소연 선수가 한 계단 밑으로 내려가서 8위가 된 거죠. 그 1위는 박인비가 계속 하고 있고요. 2위 스테이시 루이스와 0.35포인트, 지난주에는 0.21포인트였는데 다시 포인트가 조금 늘었네요. 박인비는 57주째 세계 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위권 내에는 박인비가 1위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유소연이 8위로 현재 2명 있고요. 아직까지 LPGA에서 한국 선수가 올해 우승을 한 번도 못했는데 이런 해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거의 이제 반년이 다 지나가는데 한 명도 우승을 못했던 경우는 아마도 최근 들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국 선수들의 우승 소식을 마인드골프가 팟캐스트를 통해서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LPGA 대회가 있죠. 그 킹스밀 챔피언십이고요. 그 JTBC가 스폰을 한 대회입니다. 지난번 대회도 JTBC였고 요 다음번 대회도 JTBC 스폰인데 올해 그 JTBC 스폰 대회가 4개이고 또 제이골프가 스폰인 대회가 1개인데요. 유독 그 JTBC가 올해 스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일보가 이제 그 모회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제이가 그 중앙일보의 제이인 것 같은데요. 그 방송사인 JTBC와 골프 중계를 담당 골프 방송인 제이골프가 이제 그 스폰한 LPGA 투어의 총 5개를 2014년에 스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한국 선수도 많이 우승을 했으면 좋겠고 스폰인 대회에서 한국 회사가 스폰인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선수 인물 탐구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마틴 카이머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마틴 카이머 또는 어떤 분들은 마틴 케이머라고 읽기도 하고요. 이 독일 선수니까 독일어 발음 기호대로 읽는 거니까 마틴 카이머라고 읽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외국어니까 약간씩은 다르게 읽을 수도 있겠죠. 예, 이 마틴 카이머는 현재 나이가 28살입니다. 1984년생이고요. 그 출생이 서독, 이게 동독과 서독이 합쳐지기 전이었으니까 서독이라고 표기를 해놨겠죠. 서독 düsseldorf, 그러니까 1984년이면 동독과 서독이 합쳐지기 전이었겠죠. 그래서 düsseldorf에서 출생을 했고 현재 거주하는 것도 독일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프로 전향을 한 선수고요. 뭐 다른 여태까지 소개를 했던 선수 대비 마인드골프가 주로 이 선수 소개를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하는데 다른 선수 대비 그 어린 시절 뭐 이런 그 아마추어 시절에 대한 그런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뭐 이게 미국 선수가 아니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프로 전향이 2005년이었고요. 2005년에 이제 20살 정도였죠. 그 나이에 이제 아마추어 자격으로 그 프로 대회를 이제 출전했는데 센트럴 저먼 클래식에 이제 출전을 해서 프로 대회에서 첫 승을 2005년 20살의 나이에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듬해 2006년에 굉장히 기록적인 그 진짜 기록적인 스코어를 기록하는데요. 그 합스버그 클래식 2라운드에서 59타를 칩니다. 파 72홀에서 59타. 그 13 언더파를 치는 이제 그 기록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스코어 카드를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뭐 이글도 하나 있고 뭐 그 나머지들은 다 버디. 13 언더파 중에 버디가 11개죠. 이글이 한 개면은 13 언더파고 그러면 총 한 6개 홀 파 정도를 한 거죠. 어찌되었든 50타 때 타수를 이제 처음 기록을 하고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는데요. 이 대회는 총 3라운드 대회였는데 1라운드에 4 언더파 치고 2라운드에 13 언더파 치고 3라운드에 10 언더파를 쳐서 총 3라운드 동안 27 언더파를 칩니다. 당연히 우승을 했고요. 2위와는 무려 10타 차, 그러니까 2위는 17 언더파를 친 거죠. 아마 2위도 굉장히 잘 친 스코어였는데 이 마틴 카이머가 그날 소위 얘기하는 그분이 제대로 오셔서 이런 스코어를 만들어냈으니 이날 뭐 우승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했겠죠. 2위가 누구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기록적인 스코어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EPD라는 게 있는데요. European Professional Development Tour가 있는데 이거는 독일 프로 투어 독일의 프로 골퍼 투어인데 그 EPD 투어에서 두각을 보이게 되면서 우리나라 KLPGA, KPGA 같은 거죠. 독일의 그 프로 투어가 EPD인데 그 투어에서 두각을 보이면서 유러피언 그 PGA 2부 투어인 챌린지 투어에도 초청을 받아서 이제 대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 챌린지 투어의 첫 대회인 보다폰 그 챌린지에서 이제 곧바로 우승을 해서 이제 두각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2007년에 유러피언 PGA에 제대로 이제 일부 투어, 그러니까 투어죠. 유러피언 PGA에 그 투어에 이제 본격적으로 데뷔를 하게 되고, 그 UBS 홍콩 오픈에서 이제 처음 대회를 하는데, 뭐 아쉽게도 컷 통과를 못하고, 이후 다, 4개 대회, 총 합이 5개 대회를 연속으로 컷을 통과를 못하는 약간 부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2007년 시즌 전체 이제 나머지 대회들을 잘 이끌어가면서 총상금 75만 4,691 유로, 1유로를 그냥 1,000원으로만 봐도 7억 한 5천만 원, 한 10억 정도 되겠네요. 1.5 정도 곱하면. 2007년 총 상금 한 10억 정도를 벌게 되고요. 그 신인 중에 가장 높은 그 랭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Sir Henry Cotton Rookie of the Year 그 상을 수상을 하기도 하고, 이 상은 독일인으로서는 처음 받는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2007년 시즌에 세계 랭킹 그 처음으로 100, 탑100 안에 들어오면서 75위로 2007년 시즌을 마감하게 되고요. 2008년 시즌 시작은 이제 아부다비 골프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면서 본격적인 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요. 곧바로 세계 랭킹 34위까지 올라갑니다. 현재 랭킹이 이번 주 세계 현재 랭킹 28위니까 거의 지금과 비슷한 이제 상위 랭커로 이제 올라서는데요. 당시에 50위 안에 들었던 세계 랭킹 50위 안에 들었던 선수 중에는 25살 이하로는 이제 이 마틴 카이머 선수가 유일했던 그 선수였었습니다. 이미 타이거 우즈는 이보다 나이가 많았었겠죠. 그리고 이 대회 우승으로 WGC 매치 플레이 챔피언십하고 마스터즈 티켓을 거머쥐게 됩니다. 2008년 BMW 챔피언십에서 다시 이제 우승을 하게 되고요. 독일인으로서는 이 대회 처음 우승을 하게 되고, 2008년 시즌은 그 2007년 시즌보다 거의 100만 유로가 늘어난, 100만 유로면 한 15억 정도, 150억 정도, 15억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가 더 늘어난 총상금, 179만, 180만 유로 정도를 이제 우승 상금으로 벌어들입니다. 갈수록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죠. 2010년에 또 아부다비 골프 챔피언십에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되고요. 또 그해 8월에는 PGA의 메이저 대회인 첫 번째, 그, 아까도 얘기 드렸던 PGA 챔피언십 대회에서 처음 메이저 대회 우승을 하고 PGA에서 첫 우승을 하게 됩니다. 2011년에 드디어 이제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라갔고요. 그 독일 선수 중에 이렇게 세계 탑 랭커가 된 것은 그 버나드 랑거라는 그 현재 시니어 투어를 뛰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독일 선수입니다. 그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타이거 우즈 다음으로 가장 어린 세계 랭킹 1위를 합니다. 그 당시 세계 랭킹 1위 할 당시에 25살이었습니다. 그 독일에서도 이렇게 버나드 랑거에 이어 마틴 카이머가 그두 번째로 유명한 선수인 것을 한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에는 그래도 뭐 최경주도 있고 양용운도 있고 또 다른 뭐 지금 두각을 조금씩 나타내고 있는 노승열 선수도 있고 뭐 이런 뭐 선수들이 있는 거 보면 그 독일도 그렇게 아주 골프로서 아주 유명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그한 나라에서 이렇게 아직 많은 그 선수를 배출해내지 않았던 거 보면 그렇게 보면은 뭐 미국하고 유럽의 몇 나라 빼고는 이렇게 PGA나 골퍼 그 인더스트리에서 그렇게 많은 선수를 이렇게 양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LPGA 같은 경우는 그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좀 약간 독특한 그런 케이스지만 PGA는 아무래도 미국 선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유럽의 일부 국가 뭐 그리고 요즘 조금 두각을 보이는 호주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 2년마다 열리는 2012년 라이더컵 유럽의 대표와 그 미국 대표가 2년에 한 번씩 모여서 포볼 포썸 그리고 개인전 형태로 이렇게 하는 그 대회에서 유럽이 이제 우승하는 마지막 퍼스 성공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이 개인전 하기 전에 포볼 포썸까지 대회 그 경기로 10대 6으로 유럽이 굉장히 열세였는데 마지막 날 개인전에서 유럽이 굉장히 많이 선전을 하면서 마지막 그 퍼트를 성공하며 우승을 마무리했습니다. 약간 씁쓸해, 미국 입장에서 씁쓸했던 것은 그 다음 마지막 경기가 개인전으로 타이거 우즈가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 퍼시 안 들어가서 비겼었으면은 그 다음 그 타이거 우즈와 그 유럽에 그 같이 치던 그 선수의 경기 결과로 뭔가 결정이 날 뻔 했는데, 타이거 우즈의 경기가 좀 시시해져 버린 그런 좀 굉장히 좀 허망해져 버린 그런 퍼스를 성공하는 인상적인 그 마무리를 했던 그 선수였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승한 2014년 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으로 그 PGA 두 번째 우승을 하게 된 선수입니다. 네, 마틴 카이머라는 선수, 나름 뭐 좀 키도 크고 뭐 잘생기기도 했죠. 여성 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마틴 카이머라는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오늘 이번 팟캐스트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난번 팟캐스트 그 2라운드 57번째 샷, 일정한 골프, 평정심 잃지 않는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그 주제를 해드렸는데요. 그 리뷰 남겨주신 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달러님, 예, 이번에도 어김없이 올리셨네요. 꾸준함과 성실함에 감사드립니다. 좀 이따가 집에 갈 때 차 안에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꾸준함과 성실함, 원래 마인드 골프가 그렇게 꾸준함과 성실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 이런 꾸준함과 성실함이 조금은 보이나 봅니다. 처음부터 했던 어떻게 보면 약속이기도 하고 마인드 골프가 또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따로님 같은 많은 분들이 계속 이렇게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고 또 열심히 들어주시고 피드백을 주셔서 그것이 지금 하게 하는 굉장히 큰 힘인 것 같습니다. 고맙고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바라겠습니다. 네, 미지님, 이번 샷에 제 이름이 엄청 나왔네요. 저 너무 할 일 없는 죽순이처럼 보이는 듯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려요. 예, 아마도 다음번 샷에서 나오겠죠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마인드 골프가 미지님의 아이디를 또 다시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많이 올리셔도 이렇게 글을 계속 올려주시는 분들이 뭐 실제 듣고 카페 활동을 하시는 분보다는 보통 이제 얘기하기에 눈팅 뭐 이러죠. 그냥 보기만 하시는, 듣기만 하시는 분들보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보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보답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쁘진 않으시겠죠. 네, 미지님 이번에도 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딩보님, 네, 팟캐스트 잘 들었습니다. 요즘 라운드 나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깊이 절감하는 것이 골프는 몸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운동이라는 겁니다. 지난 연휴, 한국이 꽤 긴 연휴였었죠. 그 석가탄신일, 그 어린이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노동절 이렇게 겹치면서 연휴였는데 그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연휴 마지막 날에 갔던 라운드에서도 전반에는 50개를 훌쩍 넘게 쳤으나 후반에는 딱 40개 쳤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반에는 자신감 또는 평정심 없이 긴장하거나 소심함으로 샷을 했고 그 결과 몸에 힘이 들어가거나 회전이 엉켜서 공이 똑바로 안 나갔던 거죠. 이와 반대로 후반엔 샷을 할 때마다 자신감을 불어넣으면서 마음속으로 잘할 거야, 잘될 거야, 되뇌이면 목표한 대로 공이 날아가더라고요. 퍼도 잘 되었고요. 어느 프로는 어드레스 할 때 내가 친 공이 날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친다고 하더라고요. 몸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마음으로 몸을 움직이는 골프. 참 좋은 표현이네요. 마음으로 몸을 움직이는 골프. 평정심을 유지하며 샷을 하는 마인드 골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쭉 저스트 플레이, 돈 워리, 마인드 골프 하려고 노력할게요. 좋은 팟캐스트 감사드립니다. 예, 마인드 골프가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런 느낌이나 어떠한 골프를 바라보는 시각과 골프를 좀 더 편하게 또는 즐겁게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데 딩보님은 마인드 골프의 팟캐스트가 그렇게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잘 될 지는 않을지 몰라도 계속 그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마인드 골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생각이 몸의 움직임에도 분명히 그 영향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그 생각이 몸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는 없지만 자주 습관을 들여서 연습하면 분명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음번엔 딩보님이 전반 후반 다 마인드 골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카페 인사 올리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골프 가이버님. 네, 제목은 좋은 카페에 가입하고 인사드립니다. 뒤늦게서야 팟캐스트 방송 듣고 카페 가입하고 인사드립니다. 연습을 자주 못하고 필드도 자주 못 나가다 보니 골프 시작한 지는 몇 년 되었는데 아직도 더블 수준입니다. 더블 보기 얘기하는 거죠. 더블 보기 플레이라면 108타 정도겠네요. 좋은 정보와 팁 가지고 한 단계 점프해보고 싶은 희망이 있어요. 아무튼 좋은 만남 감사합니다. 네, 골프가이버님 인사글 남겨주셔서 고맙고요. 아마도 골프의 맥가이버가 되고 싶으셔서 그렇게 지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카페 가입 환영합니다. 네, 다음으로 홍도님 왕초보 가입 인사드립니다. 그 산호세 거주, 캘리포니아 산호세 거주하신다고 써주셨는데요. 맨땅에 헤딩하면서 혼자 골프를 배워가고 있는 홍돈입니다. 집에서 혼자 빈스윙하며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하고 있습니다. 빈스윙 10,000번 돌파하셨다고. 엄청난 몸치에 여기저기 아픈데 많은 골골이입니다. 아픈데가 많은 골골이라고 하셨고요. 골프채는 아마존에서 제일 싼 거 사서 쳐보고 있어요. 채 중요하다던데 브랜드는 물론 무슨 채가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좀 그런 거에서도 조금은 관심, 꼭 골프채가 좋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골프채의 특성이나 그런 건 조금 아시는 게 좀 좋긴 하겠죠. 골프원이 듣다가 마인드 골프를 알게 되었습니다. 산호세 살아서 자주는 못 가겠지만 그 마님 와이프죠. 아내 허락이 있을 때 원래에도 참석하고 싶습니다. 비행기 타고 갈 테니 라이드 해주세요. 네, 멀리서 오시니까 마인드 골프가 비행기 타고 오시면 꼭 그 라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차로 마중 나가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시고요. 한때 마인드 골프가 그 캘리포니아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 산타클라라에 살았습니다. 산호세 바로 옆 동네죠. 그리고 이제 마운틴뷰 뭐 그런 산호세 지역에 있었는데 가까운 곳에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시절에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홍도님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카페에 가입도 환영합니다. 혹시 아직도 그 팟캐스트를 들으시고 그리고 또 뭐 네이버에 계정이 있으신데 아직 카페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마인드골프 카페 네이버에서 마인드골프 카페 또는 cafe.naver.com/mindgolfer mindgolfer로 오셔서 카페 가입하시면 좋겠고요. 꼭 가입 인사나 그런 글들을 안 남기셔도 괜찮으니까 가입하셔서 카페에서 어떤 활동들 하는지 또는 뭐 여러분들 축하를 받을 만한 사연 그리고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미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야 편하겠지만 처음 활동할 때 그게 좀 불편하죠. 아무것도 모르는데다 이렇게 글을 쓰기도 그렇고 사람들이 알아봐주지도 않으면 어떡할까 걱정하시는데 마인드골프가 모든 카페 글에는 거의 다 답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외받지도 않으실 거고요. 그냥 오셔서 눈팅하셔도 괜찮으니까 카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보는 것도 분명 여러분들의 골프에 도움이 될 거라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카페에 한번 들어와 보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이제 사연, 뭐 올린 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스윙어님, 그 심심해서 만들어 본 스코어 카드 초안이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진짜 심플한 버전으로 스코어 카드를 만들어 올려주셨습니다. 뭐 마인드 골프가 주로 쓰는 그런 지표, 뭐 스코어, 그리고 페어웨이 히트를 했는지, OB가 났는지, 회전에 들었는지, 뭐, 샌드 세이브를 했는지, GIR을 했는지, 그리고 스크램블링은 했는지, 뭐, 퍼팅은 했는지, 이런, 스크램블링은 오늘 이따가 마인드 골프가 또 다룰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통계 부분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적은 스코어 카드에 이제 간단 버전을 초안을 만들어주셨는데, 그 스코어 카드, 그 바탕에, 카페에 오시면 그 스코어 카드를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그 찍으신 사진을 볼 수 있으실 텐데요. 거기에 저스트 플레이 마인드 골프라고 바탕에 워터마크처럼 이렇게 쭉 바탕에 쓰여져 있습니다. 뭐 내용으로는 맨날 골프장 스코어 카드에 적기 귀찮아서 생각해 본 건데 아직 대략 그 생각만 해본 겁니다. 이러다 또 안 만들지도 모르겠다고 간단히 글을 쓰셨는데요. 뭐 자신만의 스코어 카드를 만드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요즘 뭐 이거 말고도 앱 형태로도 있고 뭐 가장 좋은 거는 그 스코어 카드 골프장에서 주는 스코어 카드에 이렇게 기록을 해보는 것도 이제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인드 골프가 그런 스코어 카드 홀더를 조만간 지금 만들려고 기획 중에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과 같이 스코어 카드를 잘 보관해서 기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하얀바지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제목이 야디지 북 케이스 만들려다 점점점인데요.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책 읽고 글 쓰는 것 외에 혼자서 꾸물거리면서 만들기와 그리기 같은 걸 좋아했습니다. 40대 중반이 넘어서면서도 좋아하는 습관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하면서 야디지북을 만든다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야디지북도 수차례 리비전을 통해 제법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야디지북 케이스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구입을 해도 솔직히 평생 소지하기 어려운 소재이거나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대지북을 그동안 만들어 썼는데 그걸 이제 잘 보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겉 홀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고자 손바느질 가죽 공예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아니 무서운 일입니다. 1차 입문반 수강료 3개월 골프 레슨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1차 입문반 수강료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곳에서 연장이 필요하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큰 정도가 아니라 왜 했지 싶은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래도 이왕 시작했으니 내 것은 하나 만들자 싶어 착실히 배우고 있습니다. 주말반이라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 알고 나니까 좋은 가죽으로 야대지부 케이스 하나 만들려면 가죽 가격만 해도 6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영국산 브라이트이라나 뭐라나. 그 평당 가로세로 30cm에 25,000원이라고 하는데 뭐두 평은 들어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언젠가 만들면 자랑글 올릴 겁니다. 성공해야 하는데 점점점 계획은 다 해놓았습니다. 그린과 옐로우를 사용해서 마스터즈 컨셉으로 만들 겁니다. 예, 마스터즈가 그 그린과 옐로우가 마스터즈의 그 상징적인 색깔이죠. 밑에 스코어 카드 만든 분 보니 저도 생각나서 적었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한 스윙어님이 그 스코어 카드 만들었다고 해서 생각나서 글을 올려주신 건데요. 가죽 공예보다 더큰 문제가 야대지북 사이즈 통일입니다. 그쵸. 야대지북 사이즈가 뭐 약간씩 다르겠죠. 정말 힘드네요. 오리고 붙이고 다시 정리하고 주말 하루 8시간 정도 투자해야 27홀 기준 한 경기장 만드는데 이거야말로 재앙입니다.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시작하신 거죠. 그, 자신만의 능동적인 골프를 하는 측면에서, 골프를 가지고 어떤 소모적으로 쓰는 무슨 공 같은 거는 잃어버리면 없어지지만, 뭐, 디볼 리페어 툴이라든지, 볼마커라든지, 그리고 또 모자 같은 경우도 좀 오래 쓰긴 하죠. 이런 스코어 카드 홀더, 야대지북 홀더,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마인드 골프가 사실은 계속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자신만의 직접 하는 그런 골프의 하나의 소품 같은 걸로 평생 같이 갈 그런 그 액세서리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주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벌써 그 하얀바지님은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야대지부 케이스를 가죽으로 만들려고 직접 만들려고 가죽 공예를 지금 배우시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 뭐 비슷한 시기였는데 마인드 골프가 지금 그런 마인드 골프 로고가 들어간 야대지북 정확하게는 스코어 카드 홀더죠. 야대지북 케이스라기보다는 그런 스코어 카드 홀더를 지금 그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샘플링 작업 중에 있고요. 아마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지금 이 하얀바지님께서 이미 그 다른 용도로 만든 작업들 한 것들 보니까 참 확실히 그 손재주가 있으신 분이신가 봐요. 뭐 이미 잘뭐 샘플로 만든 것들이 굉장히 보기 좋아 보이는데요. 분명 그 야대지북 홀더도 그만큼 굉장히 좀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대가 되고요. 다음에 또그 완성이 되면 그 마스터즈 컨셉으로 완성이 되면 카페에 꼭 사진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굉장히 잘 되고 사람들이 마음에 든다면 아마 주문이 들어가지도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여러모로 뭐 굉장히 자신이 좋아하는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또 배우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고요. 뭐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골프를 위해서 시간이든 어떠한 열정이든 투자를 하는 것도 이런 것과 비슷한 거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스코어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골프를 만들어가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뭐 마인드 골프가 이 팟캐스트 하는 그 상식, 룰 이런 내용, 그리고 골프를 바라보는 시각, 골프를 자신만의 즐기는 방법 이런 것들 측면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헤어나가는 것도 골프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해피존 K님이 올려주신 사연인데요. 제목이 아파요예요. 아파요. 아프신 거죠? 오른쪽 허리 근육이 아파요. 오늘 11시경에 연습장에서 스트레칭 좀 하고 드라이버를 10개 정도 치고 난 후에 드라이버 헤드를 좀 닦고 멋지게 스윙을 하는데 근육이 뜨끔 하셨다고 합니다. 일요일이라서 병원에 물리치료하러 몇 군데 갔다가 문 닫고 집에 와서 뜨거운 물에 수건 적셔서 찜질도 하고 지금 파스를 좀 붙여놨는데 엉덩이부터 허리 중반까지 근육이 아프네요. 빨리 나아야 되는데 오랫동안 기다리고 준비한 제주도 골프여행의 목전인데 유유 내일 출근하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라도 빨리 해야 할까 봐요. 카페 회원님, 저도 이런 적이 한 번 없었는데 물론 골프 입문 초기에 갈비 쪽에 통증이 있어서 고생을 하긴 했는데 허리 근육이 놀래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부상이 이런 건가 봐요. 다들 조심해서 하세요. 혹시 좋은 방안이라도 아시는 분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골프 여행을 기획하고 준비 다 해놓으시고 이렇게 아프시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죠. 일단은 뭐 마인드 골프가 뭐 의사도 아니고 어떤 물리치료사도 아니지만 일단은 그 여행 가시기 전까지는 골프를 당분간 휘두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채도 안 잡으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이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요. 뭐 아플 때는 쉬는 게 일단 상책이죠. 왜냐하면 아플 때 어떤 동작을 하면 사람 몸이 본능적으로 안 아픈 방향 쪽으로 뭔가 달리 할 텐데 그것이 원래 평상시에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동작과 다르다면 약간 스윙이 바뀌거나 약간 다른 스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은 좀 쉬시고 완벽하게 나을 때까지 그리고 여행 가시기 전까지 좀 더 좀 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이야기를 올리신 시점이 지난 일요일이었는데 지금 뭐 많이 나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그 제주도 여행이 이번 돌아오는 주말일 것 같은데 그 전까지 꼭 낫기 바라겠습니다. 해피존 케이님 꼭 나으세요. 네, 다음은 마인드골프가 올린 글인데요. 제목은 선수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라고 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같이 올려드렸는데 지난번 대회 그 마틴 카이머가 우승한 더 플레이어스에서 리차드 리라는 선수가 그 파3 17번 홀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연속으로 두 번 한 그런 상황의 동영상입니다. 그 티샷은 잘해서 그린 주변에 그 프린지에 올라왔는데 그 프린지에서 그 웨지를 사용해서 그 웨지의 그 날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프로치하는 그걸 이제 벨리 웨지라고 하거든요. 벨리가 배잖아요. 그래서 공에 배를 친다는 건지 웨지의 배를 이용해서 친다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영어 표현으로는 벨리 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샷을 하려고 이제 했는데 거의 공의 위를 스쳐가면서 한 10cm도 안 갔습니다. 10cm 정도 갔나요? 두 번째 샷도 똑같이 해서 두 번 휘두른 샷이 1m도 안 가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수를 한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인드골프 카페에 오셔서 그 동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선수들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그 아마추어 골퍼들도 조금 좀 그 위안을 받으시라고 해드렸고요. 그 리차드 리는 이 17번 홀이 유독 갤러리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선수들도 물에 많이 빠지는 그 홀이라서 그 유독 갤러리도 많은데 굉장히 많이 그 마음이 아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과 더불어서 그 루크 도널드가 이런 샷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강좌 동영상이 있어서 같이 이제 올려드렸고요. 뭐 많은 분들이 참 그 선수의 인간적인 그 모습을 봤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뭐 이게 그 막상 우리가 이런 샷을 할 때는 보통은 그린과 거의 그 프린지가 딱 닿는 그 면, 그러니까 프린지가 좀 더 풀이 길기 때문에 퍼터로 하기에 좀 애매할 때 이런 샷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일반 아마추어가 하긴 또 쉽진 않은 샷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자주 있진 않지만 그래도 참고 삼아 이렇게 이런 샷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루크 도널드의 동영상을 보시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샷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벨리 웨지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를 할 내용은 축하 사연이 있습니다. 라베 하셨다는 이야기고요. 카페 회원님 중에 라베 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필드 골프 라베는 아니고요. 스크린 골프 라베인데 아이디가 부하 직전님이시고요. 라베 갱신했습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유 CC에서 79타 플러스 7을 치셨고요. 오랜만에 스크린 골프를 쳐봤는데 GIR은 개판이었으나 미친 퍼팅감과 치핀 버디 역량으로 라벨을 작성했다고 해주셨습니다. 참 일관성 있게 티샷은 오른쪽으로 휘어져 나가더라고요. 스크린샷을 올려주셨는데 모든 티샷이 다 오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다 오른쪽으로 되어 있고요. 일관성 측면에서는 좋은 거죠. 예, 그동안 슬라이스 많이 줄였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나 봐요. 어쨌든 라베 갱신 신고합니다. 예, 부하 직전님 라베 축하하고요. 마인드 골프가 라베 리더보드에 업데이트를 해드렸습니다. 마인드 골프 카페에서는 스크린 골프 성적 그리고 실제 필드 골프 성적에 라베를 접수를 받아서 마인드 골프의 회원들만의 라베 리더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을 하신 스코어를 알려주시면 마인드 골프가 쭉 이렇게 리더보드 형태로 갱신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거기에 이름을 올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라벨 리더보드에 알려주시면 그걸 속일 수도 있지만 굳이 속여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 라벨 리더보드에 1등 한다고 무슨 상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요. 그래서 자신만의 그러한 라벨 리더보드에 이름을 올리셔서 어떻게 보면 그걸로 또 모티베이션이 돼가지고 좀 더, 또 갱신하고자 이렇게 열심히 칠 수도 있으니까 또 재미로라도 다른 사람들과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보는 차원에서도 재밌을 것 같으니 혹시 라베가 하셨고 아직 리더보드에 자신의 스코어를 올리시지 않으신 분들은 좀 알려주시면 마인드 골프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워너비탑님께서 골프 이거 정말 궁금하다 섹션에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18번 홀에서 라운드 후에 인사하는 에티켓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문득 LPGA 경기를 보다가 느꼈습니다. 남자 선수들은 경기가 끝난 후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는데 여자 선수들은 그냥 모자를 쓴 채로 포옹하는 식으로 인사를 하더군요. 궁금해서 LPGA, KLPGA 모두 봤는데 여자들은 모자를 쓴 채 남자들은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네요. 보통 라운드를 마치면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는 게 에티켓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남자한테만 해당되는 건가요? 남자, 여자 커플끼리 경기를 하면 남자는 모자를 벗고 여자는 모자를 쓰고 인사를 해도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져서 올렸습니다.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하얀바지님께서 마인드골프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답을 올려주셨는데요. 여성분들은 머리 때문에, 화장 때문에 땀으로 먼지로 얼굴이 좀 이렇게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남자들은 모자를 벗고 악수하는 것이 매너라고 합니다. 아마추어들도 그렇게 합니다. 캐디에게도 정중하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마인드골프도 하얀바지님이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맞는 것 같고요. 참고로 마인드골프는 모자를 벗으면 굉장히 머리가 헝클어져 있어서 한번 모자를 쓰면 모자를 거의 벗을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헝클어지는 그런 편이라 그냥 모자를 쓰고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그냥 모자를 벗고 해야 되겠습니다. 모자를 벗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예의가 아닐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대체적으로 그게 매너이니까 마인드골프도 앞으로는 모자를 무조건 벗고서 인사를 해야 되겠네요. 낭만자객님이 재밌는 답글을 올려주셨는데 커플끼리 게임할 때에는 남자가 모자 벗고 포옹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좀 재밌는 기발한 생각입니다. 네, 땅파는 박진님도 골프 이거 정말 궁금하다 섹션에 올려주셨는데요. 티샷 하실 때 공 어떻게 놓으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10돌이 땅파는 박지입니다. 요즘 프로 대회들이 많아 프로들 샷 감상하며 자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전 사실 고백을 하는데 에이밍 장애가 있습니다. 퍼팅도 딴 데 보고 하는 큰 장애가 있으시다고 하고 유유 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티샷은 뭐 맞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에이밍을 고쳐보고자 공을 놓을 때 공에 그려져 있는 방향선을 제가 목표한 방향으로 잘 놓고 그것 보고 에이밍을 합니다. 퍼팅도 그렇게 하는데 이거 룰 위반 아니겠죠? 예, 당연히 룰 위반 아니죠. 그런데 프로들을 보니까 그냥 손에 공이랑 티 함께 쥐고 그냥 꽂고 뒤에서 한번 쳐다보고 바로 샷을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방법은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프로는 안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마골님은 어떠신지요? 요거 요거 룰 위반인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그 티샷을 하기 전 그리고 퍼팅을 해서 마크를 한 다음에는 모두 공을 들어서 만질 수 있고 원하는 형태로 공을 놓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공을 닦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마인드 골프가 답을 그 마인드 골프 의견을 드린 내용은 다시 공을 놓을 때 공에 그어져 있는 선을 활용해서 에이밍을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룰 위반은 아닙니다. 뭐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 뭐 특수한 그 티 같은 거 있잖아요. 좀 긴 티랑 좀 짧은 티가 끈으로 매달려져 있는 그런 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끈이 달린 티를 사용해서 자신 치려는 방향을 가리켜 놓는다든지 퍼팅 라인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놓는 행위 자체는 룰 위반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하신 대로 그 공에 있는 어떠한 그 선이나 어떠한 표식을 보고서 그걸로 방향을 얼라인먼트하는 에이밍을 하는 것은 룰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마인드 골프도 티샷 할 때는 별도로 공을 에이밍하지 않고 그냥 올려놓고 치고요. 퍼팅에서는 그리스나 로고 등을 활용해서 퍼팅 라인에 맞추기도 합니다. 뭐 그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도움이 되니까요. 마인드 골프가 생각하기에 에이밍은 뭐 조금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좀 좌우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공간 지각 능력 같은 거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만약 조금 잘 안 된다 싶으면 어느 정도는 도구, 예를 들어서 뭐, 그 클럽이나 뭐, 그 약간 낚싯대 같이 조금 얇은 지시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설정해서 조금 나아질 때까지 연습 겸 해서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동반자에게 이제 물어봐서 자신 에이밍을 잘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갤러리 가서 보면 선수가 어떠한 형태의 에이밍을 하고 스탠스에 쓴 다음에 캐디가 그 뒤로 후방으로 와서 그 선수가 에이밍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선수에게 말을 건네드립니다. 그러니까 에이밍을 잘했다 아니면 오른쪽이다 왼쪽이다를 최종적으로 캐디가 보기 때문에 뭐 선수가 조금 잘못 에이밍을 하더라도 이제 캐디를 통해서 그 방향을 그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마추어보다는 좀 더 좀 유리한 상황이죠. 뭐 그렇게 에이밍을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떠한 에이밍을 한 상태로 놓고 그 자세를 쓴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약간씩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다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봐줄 수 있다면 그거는 좀 더 분명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충분히 이게 답이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마인드 골프가 또 올린 설문인데 이 내용도 지난번 그 더 플레이어스 대회를 보면서 그 통계에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요. 제목이 그 보기 프리 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운드를 하는데 보기가 전혀 없이 할 수 있는 라운드를 보기 프리 라운드라고 하는데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팔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보기 프리 라운드가 또 일종의 하나의 기록이기도 한데요. 그 3라운드가 끝낸 상황에서 그 조던 스피스 그 마스터즈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던 조던 스피스가 그 3라운드까지 54홀 연속 그 보기 프리 라운드 그러니까 보기가 한 번도 없이 54홀을 이제 해서 총 12언더파로 3라운드를 끝냈습니다. 보기 없이 54홀을 기록한 선수가 이 조던 스피스 이외에 딱 한 명 더 있었는데 그게 호주의 그 백상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렉 로먼이었는데요. 전체 기록은 66홀입니다. 66홀이면 4라운드까지 총하면 72홀인데 6홀을 남긴 12홀 마지막 라운드 12홀까지 그 연속으로 그 보기 프리 라운드 한 66홀이 이제 기록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조던 스피스는 마지막 날 6개 홀을 좀더 보기 프리를 해서 총 50개 홀을 보기 프리 라운드를 했고요. 이 부문 2위의 기록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렉 로먼이 1994년에 66홀 연속 보기 프리 그 홀을 그 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기록으로 50홀 기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인드골프가 이 글을 올리면서 여러분들은 보기 프리 또는 뭐 어떠한 타수 프리 홀 기록을 갖고 계시냐고 올려드렸는데 뭐 재밌는 그 올레바이크님께서 항상 버디 프리, 파 프리 라운드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마인드골프가 이 글을 올렸을 때는 뭐 더블 보기 프리 또는 트리플 보기 프리 라운드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쪽 방향을 생각했는데 거꾸로 버디 프리 또는 파 프리 라운드를 한다고 올레바이크님 올려주셨습니다. 참그 기발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딩보님도 뭐 요새 버디 프리 라운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스코어는 파부터 더블 파까지 골고루 하신다고 합니다. 뭐 낭만자객님도 최근에는 양파 없는 라운드를 연속 하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뭐 양파 없는 라운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더블 파 프리라고 하는데 뭐 공식 용어는 더블 파라는 건 없기 때문에 하여튼 뭐 우리가 표현상 더블 파 프리 라운드를 한다라는 낭만자객님의 글까지 소개를 하고 이번 주에 올려주신 사연, 뭐 기타 등등 뭐 인사 소개 이런 것들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골프 품격 반올림, 골프 품격 반올림 마인드 골프 샵에서는 마인드 골프가 직접 운영하는 마인드 골프 샵이죠. 매주 1주나 2주 정도 단위로 그 공동 구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공동 구매는 뭐 퍼터의 명품 퍼터라고 하는 스카티 카메론 퍼터, 2014년형 스카티 카메론 퍼터를 공동 구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오른손 양손 다 있고 스카티 카메론 퍼터는 보통 33인치, 35인치 퍼터인데요. 새로 나온 2014년형 스카티 카메론 퍼터를 마인드 골프 샵에서 공동 구매를 약한 2주, 1주에서 2주 정도 진행할 예정이니 뭐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요. 뭐 스카리 카메론 퍼터 수량이 아직 많지 않을 수도 있으니 먼저 좀 참여하시면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전하는 말씀, 마인드 골프가 직접 운영하는 마인드 골프 샵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인드 골프가 준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트로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게 더 크죠. 본론인 마인드골프가 준비한 내용보다 훨씬 더 이제 커져 있는데 이 내용이 조금 길게 진행이 돼서 오늘은 간단한 골프 상식 하나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스코어 카드 홀더 이야기를 하면서 스윙어님이 만든 스코어 카드 홀더의 그 각종 통계 부분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스크램블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스크램블링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대회 그더 플레이어스에서 우승한 그 마틴 카이머 같은 경우도 17번, 18번 홀을 모두 스크램블링으로 파를 만드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만큼 스크램블링이라는 그 통계는 얼만큼 그 선수가 숏게임을 잘하느냐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램블링이 정확히 무엇인지, 뭐 여러분들이 가끔 뭐 스크램블링이라고 얘기하는데 또는 어떠한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게 스크램블링이었는지를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번 그 팟캐스트의 주제는 스크램블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스크램블링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파온이라고 얘기하는 GIR, 그린윈 레귤레이션, 그 정규 타수, 그러니까 정규 규정 타수에서 두 타를 뺀 퍼팅을 두번 한다라는 걸 생각해서 두 타를 뺀 상태에서 그린에 올라오는 것을 GIR이라고 하죠. 그래서 파3는 첫 번째 티샷이 올라가는 것, 그 파4는 두 번째 이하, 그러니까 두 세컨샷이든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티샷 자체가 직접 올라가는 것, 또는 뭐 파5에서는 세타 이내로 올라가는 것을 GIR 또는 파온이라고 하죠. 그런 상태에서 GIR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홀을 선수라고 GIR을 성공을 파온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GIR이나 파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나 또는 그 이하의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소위 얘기하는 스크램블링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2-on 1-putt. 뭐 파4에서 2-on 1-putt 하면 버디죠. 그리고 뭐 파3에서 2-on 1-putt 하면 파죠. 그리고 파4에서 3-on 1-putt 하면 파죠. 보통은 이제 2-putt을 하지만 그 직접 오늘 하지 못했지만 그 다음에 어프로치나 뭐 그 다음 샷이 잘 돼서 올라가서 1-putt 또는 곧바로 그 샷이 들어가서 파 또는 그 이하의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스크램블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GIR이라는 그런 용어와 같이 따라다니는 건 같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이 통계와 같이 맞물려 다니기도 하는데요. 그 GIR은 총 그러면 몇 번의 기회가 있을까요? 18홀이니까 총 18번의 기회가 있겠죠. 왜냐하면 18홀 다 그 파3든 파4든 파5든 다 그린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린 인 레귤레이션 정규 온에 대한 기회는 총 8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IR이라는 통계 자체가 그 18번 중에 몇 번을 그린을 퍼팅을 두 번 남겨둔 이하로 올렸느냐 못 올렸느냐의 관점으로 보는데 18홀에서 9번의 GIR을 성공했다고 하면 18번 중에 9번을 했으니까 50% GIR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조금 이제 9라고 하면 딱 반이니까 이제 약간 다른 형태로 설명을 드리면 그 스크램블링은 GIR을 하지 못한 홀에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GIR을 못했을 때 나머지 그 못한 상황에서 파나 또 그 이하의 성적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GIR을 못한 그 숫자, 소위 얘기하는 18홀 중에 GIR을 못한 숫자 기준으로 이제 그 스크램블링 능력을 판단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골퍼가 GIR을 6번 했다고 합니다. 18홀 내내 다 쳤는데 그린 인 레귤레이션 파1을 6번 했다고 하면 이 골퍼는 총 18번 중에 이제 6번 GIR을 했으니까 33.3% 정도의 GIR 그 성공률을 갖고 있는 거고요. 스크램블링은 그 18번 중에 6번을 뺀 12번, 그러니까 GIR을 하지 못한 그 홀에서 몇 번을 이제 성공했느냐, 파나 파 이하의 그 스코어를 가져왔느냐이기 때문에 총 12번, 그러니까 GIR을 6번 했으니까 그 GIR을 못한 홀은 12번이죠. 그 12번 중에 만약에 그 선수가 파나 파 이하의 성적을 6번 성공했다 그러면 12번 중에 6번을 성공해서 이 선수는 50%의 스크램블링 성공률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스크램블링 능력이 좋으려면 그 쉽게 얘기하면 숏게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프로치를 잘하든지 아니면 퍼팅을 잘하든지 이제 그런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린 주변에서의 웨치샷, 그 퍼팅이 그 얼마만큼 정확하느냐에 따라서 스크램블링 능력이 차이를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타수가 높은 하이핸디캐퍼들은 그린 주변에서 타수를 많이 깎아먹는 그 경향이 있고요. 그 반대로 그 타수가 좋으신 그러니까 로우 핸디캐퍼들은 이런 그린 주변에서의 숏게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남을 알 수 있죠. 80타대 이하의 타수를 치기 위해서는 이 스크램블링 능력이 꼭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좀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숏게임에 많이 사용하는 웨지류의 클럽의 연습도 많이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물론 그 숏게임 그린 주변에서 꼭 웨지를 써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웨지를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거리와 다양한 그 탄도와 다양한 형태의 샷을 구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스크램블링 능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어떤 잔디 상태에서도 자신 있게 칠 수 있는 웨지 샷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스크램블링 능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뭐 이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샌드 세이브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파온을 시도하다가 이제 그 벙커에 들어간 그 그린 사이드 벙커가 그 주요 그 관심 대상이고요. 거기서 벙커에서 한 번에 홀을 넣거나 아니면 원퍼트로 마무리해서 그 결과를 얻는 것을 샌드 세이브라고 합니다. 마인드골프가 이건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벙커에서 얼만큼 잘 탈출하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요. 이거는 스코어랑 상관없습니다. 샌드 세이브는 스코어를 뭐 트리플하든 쿼드러플 보기라든 그 스코어랑 상관없이 벙커에서 한 번에 나와서 직접 넣든지 한번 그 다음에 원퍼스를 하든지 벙커샷을 포함해서 두타 이내로 홀 아웃을 했을 때의 능력을 보는 것이 샌드 세이브입니다. 그 최종 스코어랑은 상관이 없고요. 그 스크램블링은 그 스코어가 파나 그 이하의 성적을 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스크램블링은 이제 파를 해야 파나 또는 그 이하를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그 스크램블링 능력이 뛰어나면 또 좋은 스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초석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뭐 더불어서 샌드 세이브도 마찬가지 그런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인드골프의 글은 마인드골프.net, 마인드골프.net 그 블로그에 와서 보시면 되고요. 페이스북은 facebook.com/mindgolf에 오셔서 마인드골프 페이스북의 팬페이지를 라이크하시면 됩니다. 트위터는 twitter.com/mindgolfer 또는 @mindgolfer를 치시면 되고요. 거기 오셔서 팔로우하시면 됩니다. 그 마인드골프 카페는 cafe.naver.com/mindgolfer, mindgolfer. 트위터랑 카페는 FER입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연락 주실 분은 mentor@mindgolf.net입니다. 그 어떤 분이 mindgolf.com으로 메일을 보내셨다고 하시는데요. 마인드골프의 그 주소는 mindgolf.net입니다. .com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mentor@mindgolf.net입니다. 그리고 마인드골프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인 골프품격 반올림 마인드골프샵은 mindgolfshop.com 또는 마골샵.com입니다. 마인드골프를 마골이라고 많이 불러서 마골샵.com도 마인드골프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이상 마인드골프였습니다. 제 2라운드 제 59번째 샷에서 만나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